우리 지난주에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성품 여덟 가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성품이다.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더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근거이고,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이제 그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선하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지난주일에 짧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로 넘겨서 길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칠 영향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중요한 비유인데요. 많은 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팔복에 묘사된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가질 때 이런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연약하고, 뭐 말씀대로 하면 겸손하고 온유한, 가난한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유익을 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기독교는 오히려 소수 집단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은가 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회의적인 패배주의를 극복할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런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지만 그런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3절, 14절에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세상을 위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안에 거하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 거하면서 그 세상을 위한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The first question we Christians ask is, if we are poor in spirit and gentle or meek, how can we change this dark and evil world? But this is defeatism. And Jesus tells us, get over with it. We should not be that negative and pessimistic. And Jesus calls us in two ways. This is the parable. Parable of the salt and parable of the light. But actually Jesus calls us that we are the salt of the earth. He just doesn't, he didn't simply say we are the salt and we are the light. But he said we are the salt of the earth and we are the salt of the world, a light of the world. That means we live in this world and we have to serve this dark, evil world as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자신을 위한 소금, 우리 자신을 위한 빛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소금, 교회를 위한 빛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를 반대하고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박해하는 세상을 섬기라고, 그러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가 소금과 빛,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등불입니다. To be more accurate, Jesus actually calls us as the salt and the lamp. We're not the light. Of course, he always calls us,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But it actually means you are the lamp, and I am the light. You are the lamp that carries the light, that is me.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죠.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죽으면 빛은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면 그 빛은 감추어 줍니다. 사도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져.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램프입니다. 보배는 빛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소금과 빛의 비유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빛 너무나도 잘 알죠. 소금이 없으면 요즘은 소금 없는 음식을 많이들 드시는데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서 뭐 된장찌개나 뭐 김치찌개를 다 먹고 뭐라 그럽니까? 야, 그 소금 참 맛있다 그러면 된장찌개 참 맛있다 그러죠. 소금은 존재가 없습니다. 인정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맛이 없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음식 먹을 때마다 야, 그 소금 참 맛있다. 어디 소금이야? 뭐 우리 뭐 비싼 소금들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음식 먹고 나서 소금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음식을 또는 음식을 만든 분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는 양념의 역할을 하고 또 부패를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맛을 내는 것보다는 음식을 보관하는 그 기능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많이 씁니다. 요즘은 짜기 때문에 또는 소금에 뭐 나트륨이나 이런 게 많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줄이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음식을 보존하려면 생선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려면 소금이 필수적이죠. 김치를 담글 때도 소금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담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담그는 걸 보면 항상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세상은 계속 부패해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지만 세상의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타락한 세상은 계속 썩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이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뜻보다는 부패해가는 세상을,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소금이 성도들과 교회가 그 부패해가는 세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집어넣은 소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이 부패해가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과연 나는 지금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냐? 아니면 같이 지금 썩어들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도덕적인 살균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 소금은 염화 나트륨으로 구성된 매우 안정된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화학과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많이 틀리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배운 바로는 염화 나트륨은 매우 안정된 화학적 화합물이기 때문에 짠맛을 거의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특히 예수님 때에는요, 이 정연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소금은 많은 불순물을 포함한 흰 가루에 불과했습니다. 불순물이 더 많아지면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데 이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흰 가루였던 소금이 그중에 염화 나트륨은 그중에서 가장 잘 녹거나 가장 쉽게 없어지기 쉬운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소금을 잘못 보관하면 염화 나트륨이 점점 상실되어서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고 기능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사실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은 소금이 워낙 잘 만들어져서 소금을 오래 놔둔다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렇게 동화되거나 오염되면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 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얘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소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소한 8가지의 성품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변화되는 성품, 그리고 헌신한 제자들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세상이 부패해가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다 교회를 성당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분들이 풀산이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티를 낼 필요는 없었겠지만 보면 정말 세상이 부패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정당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일하는가 하는 것이 참 의심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계에 나가 있는 분들의 최소한 50%는 크리스찬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청와대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법원에서 기도하는가,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붙여나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적폐청산. 거창한 얘기인데요. 돼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같이 부패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패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이 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죠.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팔복입니까? 다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부패해지는 것을 막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명을 분명히 밝혀주시었습니다. We have to be the salt of the world so that we can keep the world from continuously decaying and being corrupted. 반면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같은 맥락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역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책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면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기는 등불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우리가 이 밑에 숨겨두지 않죠. 벽화에서 높은 데 두어야만 세상을 밝히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역시 소금과 마찬가지로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성품과 그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말합니다. 선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God, Jesus calls us as the light of the world, and this light is actually the lamp, and light itself is Jesus Christ. So we are the carrier of the light, and as the light or the lamp, we need to let the light shine onto the world so that they may see our good works. So Jesus defines the light as good works. Light equals good works. 그런데 이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나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행을 여러분 다시 디파인합니다. 우리는 선행이 무조건 좋은 일만 하면 다 선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세상적인 데피니션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선하게 사는 것 분명히 선행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선행은 조금 더 차원이 높습니다. What is the good works according to the Bible? It is not simply doing something good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world. The good works in the Bible is defined as something that pleases our God. No matter what kind of good works we might be doing, if God is not pleased with that particular work, even if it's preaching, even if it's worship, or even if it's evangelism, if that work does not please the Lord, that's not good works.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뉴욕에 있을 때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매년 메시아를 공연하면서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인가? 아니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인가? 저도 화요 멤버로 참석을 했지만요. 덕분에 카네기홀에도 여러 번 서봤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이 한번 있었어요. 연습을 하다가 성가대 대장 장로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메시아 공연을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데 이 연습 중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 메시아를 반갑게 맞을 수 있는 대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끝나니까 장로님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끝나고 오시라 그래야지 연습 중에 오시라고요. 다시는 기도를 안 시켜요. 성가대 제가 속으로 장로님이 지금 뭐 때문에 메시아 공연을 하나. 우리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연주를 합니까? 예수님이 전하기 위해서 연주를 하는데 그래서 연습하다가 그래도 예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다 그만두고 쌍수를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연에 있습니까? 메시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시간 때웠다는 데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나도 한번 전도했다라는 실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선한 행실이라고 자부하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행실을 선행의 정의를 바로 해야 합니다. Good works according to the Bible is everything that pleases the Lord. 그래서 어떤 때는요 네, 죄송합니다. 거리집사 수락을 안 하셔도 선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못하더라도 새벽기도 늦잠 자서 못 오더라도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서 시험 봐야 되는데요. 새벽기도 오는 건 좋지만 새벽기도 왔다가 시험 망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잘못하다가 보면 그게 선행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시편 1편 6편 금년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셨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네, 나는 등불이라고 그랬죠? 램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이 램프를 보고 그 안에 계신 빛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램프가 빛을 밝히 비추어야만 질그릇이 깨져야만 보배가 나타나듯이 램프가 죽고 빛이 살아야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의 기준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말끝마다 예수님하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야, 이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정말 다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든 아니든 부자가 되든 부자가 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빛 대신 예수님이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많은 대학원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을 보는데 뭐라 그래요? 족보라 그러죠? 족보가 있다고 족보를 돌린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GED가 아니고 뭐죠? GR. 네? GR. 그런 얘기하면서 족보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그 족보가 뭐냐 그랬더니 많이 있어요. 제가 옆에 있는 걸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안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교회 청년들이 그 사람 다 졸업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만 안 돼요. 혹시 족보 보고 오신 건 없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인 우리들이 어떻게 족보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 나만 손해인데요? 예. 그런 거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빨리 학위 받아서 출세할 수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앞으로 장관 청문회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사 과정 밟을 때 족보 받느냐 안 받느냐. 기록이 안 남아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완성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것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요 저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램프 안에 계신 빛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역 19장 5-6절 이사야 42장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의 빛 역할을 못했죠. 그들은 열방의 빛이라는 단어에서 열방을 빼버렸습니다. 그냥 빛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빛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돌아서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가 떠나시면서 그리고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내가 와서 빛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 토치를 그 등불을 너희가 이어받아서 이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God has called Israel to be the light of the Gentiles, the light of the nations. According to Exodus chapter 19 and Isaiah chapters 42 and 49, that they failed miserably because they forgot the phrase for the Gentiles, for the nations. They thought they were just the light for themselves. And this is exactly what Jesus is saying today in this chapter.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not for yourself, not for your church only. You're the light of the world, so let your light shine,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ive glory to the Father in heaven. Jesus came to replace that light, Israel, and he was successful as the light of the world. And Jesus, in turn, he turned around and told his disciples, and he tells us now, that you are now the light. You carry the torch and shine the world. So unless we carry out this mission properly, we will be rebuked when we see him again.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을 위한 빛으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징계하시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후에 주님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제 그 빛을 발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빛은 믿음의 행위일 뿐 아니라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행위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평가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위선이 되고만 합니다. 외식이 되고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신빙성을 잃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잃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의 정체와 그가 전할 진리를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Jesus said, "Let your light shine." That means we need to tell the world our identity as Christ's disciples, and also the truth that we need to proclaim. We should not hide them. We should let that shine.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감추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믿는 진리를 전하는 것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한 가지 제가 봤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나탄에서 변호사들을 만날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제소를 해가지고 앤티덤핑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워싱턴에서 온 변호사들을 만나서 점심을 먹으러 그때 웬디스에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웬디스 처음 가봤는데요. 훨씬 맛있더라고요. 맨날입니다. 그런데 2층에 올라가서 변호사 두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옆에 흑인 젊은 흑인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도 이쪽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부부가 햄버거를 들고 와서 앉더니 남편이 들릴만한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또 깜짝 놀라서 미국에도 식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사실 뉴욕에서는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봅니다. 물론 이렇게 들고 오면서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 거의 보기 힘든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그럽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걸 보면서 Isn't that beautiful?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는 이유는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그분이 이미 사임하고 떠나버려가지고 더 대화를 할 수 없고 다른 변호사들하고 한 바람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은 평소에 하는 대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맨날 지각하고 맨날 말썽 부리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지만 네, 그럴 땐 좀 숨기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잘못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산다면 그것은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내 아버지한테 너희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숨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활복에 묘사된 삶을 공개적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We should not be ashamed that we are Christ's disciples. We should not be ashamed of the truth of the gospel of God. That's what Jesus means by let your light shine. 우리의 정체와 진리를 감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소금과 빛의 특징을 한두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입니다. We are different from the world, even though we live in the world. Apostle John said, "You are in the world, but you a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거룩, holy의 의미입니다. Holy 또는 holiness는 다르다는 것이죠. That when we say God is holy, that means God is the creator. We are His creation. He's different from His creatures. He's definitely above us. And He's totally different being. Holy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해가는 세상을 막을 수 없고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는 그것은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잘 조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동화라면 굉장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될 수 없습니다.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타협이나 동화가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큰 비극은 교회들이 세상 문화에 순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로 침투해 들어가야 되지만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순응하면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소명 혹은 책임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세상을 숨겨야 합니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세상을 숨겨야 하지만 세상 안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부패해지는 사회를 지키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타협하거나 악한 문화에 순응해서 숨어버리면 우리는 그 가치를,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은, 변화되는 제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존재 같지만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무력하거나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미친 그리스도의 고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금과 빛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니고 다니는 캐리어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소금과 빛을 정의해야 합니다. 내가 소금과 내가 빛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소금이시고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는 단지 그 소금과 빛을 지고 가는 그런 그릇들,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그런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책임이, 2차원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을 주고 소비함으로 남을 돕습니다. 그런데요, 소금은 소극적인 기능을 하죠. 부패를 방지합니다. 반면 빛은 적극적으로 어둠을 쫓아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상호보완적이고 2차원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소금은 보이지 않지만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빛은 나타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줍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이고요. 하나는 영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침투해서 소금이 그 통에 남아있으면 안 되죠. 저 빛이 책상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침투해서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그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소금에 절이지 않은 고기가 썩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비난합니까? 생선 썩었네, 이 나쁜 생선아, 이럽니까? 소금을 안 쳤구나. 그렇죠. 세상이 부패해지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하실까요? 소금을 책망하실까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고기가 썩으면 고기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소금을 준비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야단칩니다. 세상이 부패해가면, 대한민국의 이 모양이 꼴이냐? 뭐죠?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다 아니고요. 교회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여러분, SNS에서 여당 야당 공격하는 거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이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SNS에 올리진 않는데 네. 올려도 좋습니다. 좀 좋은 것 적극적으로 올리세요. 애통하는 글을 올려도 좋습니다. 비판하는 글이 아니라 애통하는 글을 올리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부패해집니다. 그것은 소금의 책임입니다. 세상이 부패하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역할을 바로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회부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세상의 악을 고발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윌리엄 빌버포스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리죠. 그가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노예 상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국회로 나가서 평생 한 일은 노예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2번인가 13번 실패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도움을 미국의 변호사를 통해 주셔서 아주 코믹하게 노예 금지법안이 한 다른 법안으로 바뀌어서 노예 거래가, 노예 무역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정치가로서 의원으로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소금의 열매가 영국의 유럽의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개혁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설탕이 아닙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에 절이면 고통스럽죠. 사실 여러분 상처난 데나 이런 데 가끔 소금을 치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는 양치할 때 치약이 없어서 소금을 많이 썼는데요. 좀 상한 이가 있으면 막 아픕니다. 그렇죠? 소금에 절이면 고통스럽죠. 그렇듯이 악을 고발하는 일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학이나 입법을 통해서 그리고 바른 법의 집행을 통해서 예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모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또는 정치가들이 되어서 세상을 고쳐나가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양심적인 시민이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열심히 투표에 참여하고 좋은 캠페인들에 참여해서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영적인 책임은 복음적인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동시에 어둠을 쫓아내는 적극적인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소극적인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만 하면요, 사회의 복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회 참여하고 사회 봉사하다가 끝나고 실패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으로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빛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책임이고 복음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적극적인 빛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전하는 것만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가 됩니다. 척 홀슨이 닉슨 대통령의 뭐죠? 변호사로서 워터게이트에 가담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흔들었습니다. 그가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석방된 후에는 Prison Ministry라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가보니까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 너무나도 많고 거기에서 나가면 또 재범해서 또 감옥에 들어옵니다. 세상에 나가 적응을 못합니다. 그분이 한 일은 수감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적응하려면 그냥 안 된다.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 교도소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시작한 사역은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의 자녀, 그들이 죄인들의 자녀라는 오명을 벗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죄수들의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Prison Fellowship Ministry에서는 계속해서 수감된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성경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척 폴스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또 닉슨 정부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화되었습니까? 미국의 가장 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죠. 그것은 정치가들이나 법조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복음으로 변화된 후에나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극적인 책임과 적극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과 복음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교회는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복음주의 교회는 전도를 너무나 강조합니다. 좋습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either or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은 either or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병행해야 되고 세상에는 소금과 빛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변화는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변화, 성화는 우리의 사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복은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었지만 그 복은 소금의 맛과 빛의 선한 삶에서 발견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복받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것이 세상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할복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길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바로 감당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이카니 유한 것을 좀 답답하고 왜 왔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인가 내가 학업을 하면서 어떻게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네, 물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성령을 우리가 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공부가 잘 안 될 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하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을 잘 생각나게 하고 잘 안 풀리는 연구를 잘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힘들 때 그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한 뒤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여기 와 있는 4년 5년 동안 그리고 동시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더구나 여러분 졸업하고 떠난 후에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정말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제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이제 떠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신 주님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구별된 그리스도인 세상을 건강하고 밝게 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